제3장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도행전 7장 2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2장 4절부터 13장 18절까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일생의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첫 단락으로서 이 단락의 시기에서는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중요시합니다. 15장부터 22장까지는 둘째 단락으로서 이 단락은 특히 그의 아들 문제를 중요시합니다. 23장부터 35장까지는 셋째 단락으로서 아브라함의 말년의 일에 관해 다룹니다. 이제 첫 단락을 보기로 합시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들은 후 즉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령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슨 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갔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았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이상을 보는 것과 하늘로부터 온 이상을 끝까지 거스르지 않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12장 7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나타나심이요 세 번째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신선하고 새롭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매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주의해도 이 이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부지런히 수고하여도 여전히 이 이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일 때문에 그 이상을 잃게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로 인하여도 그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쉽게 부르심의 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받은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소망은 부르심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브라함이 부르심받은 것의 실제를 보지 못했다면 결코 당신 자신이 부르심받은 것의 의미를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부르심받은 것의 관건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사역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지 때때로 우리의 일이 좀 많아지거나 봉사가 많아질 때 이 영적인 부르심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계속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 보아야 하고 영원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에게 몇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서 단을 세 개 쌓았고 둘째는 가나안 땅에서 세 차례 시험을 받았습니다. 단을 쌓은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성경은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두 번째 장소는 베델로서 거기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베델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애굽에서 남쪽으로 올라와 다시 베델로 돌아와 처음 단을 쌓은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다시 헤브론 땅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곳에서 각각 단을 쌓았습니다. 이 세 장소에 모두 단이 있고 이 세 장소는 거룩히 분별된 장소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 장소, 곧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 땅으로 가나안 땅을 대표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가나안 땅을 볼 때 그 땅은 세겜의 특징과 베델의 특징을 갖고 있고 또한 헤브론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의 특징이 곧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이 세 곳을 볼 때 당신은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세 곳의 특징을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세겜, 능력의 땅.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은 원문에서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힘 있는 곳입니다. 손으로 들 수 없는 것을 어깨로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겜은 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특징은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능력을 가나안 땅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뿐 아니라 또한 능력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인 능력일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을 만족해 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이 어떠한 능력인지. 이것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사람을 만족해 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속이 이미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이 만족한 사람과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겜 어깨, 곧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이 생명의 능력인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찬양합시다.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모래는 원문에서 교사 혹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방면입니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세겜 땅에 있다는 것은 지식이 능력에서 온다는 뜻이요, 지식은 능력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참된 영적인 지식은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만족해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얻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영적 지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지식은 사람에게 영적인 어떤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분의 간증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게 어떤 교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를 만족해하고 생명의 능력을 준 다음 참된 지식을 갖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는 교리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들은 것이고 하나는 속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는 항상 속에서 기억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개월 동안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잊어버렸다 고 말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교리에 지나지 않고 기억 안에 있을 뿐 생명 안에 있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참된 지식은 생명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적인 능력이자 내적인 지식입니다. 그 모래는 능력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들은 교리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총명한 사람은 아마도 구부러진 길을 더 많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총명을 의지할 때 그가 영적인 길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수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겜으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또한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델은 원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삼손같이 능력이 있으나 분산된 사람 수백 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산 돌들을 질서 없는 무더기로 쌓아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집인 하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은 모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립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분이 일으킨 그릇은 반드시 그분의 집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몇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부흥회를 이끌 줄 아는 몇몇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겜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주의에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단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자유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자유를 좋아하고 또한 그들 개인의 자유를 보전하는 데 능합니다. 자유. 형제자매여,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집의 간증을 알고 하나님의 그릇이 흩어진 조각난 돌들이 아니라 하나의 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 순종하기를 배우고 개인적인 행동을 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앞에 있는 길을 가도록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의 원칙일 뿐 아니라 생명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원칙으로만 알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생명 없이 어떤 원칙으로만 삼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들과 협력하면서 마음속은 다르다면 그 협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몸이 하나의 원칙만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몸이 생명인 것을 모르고 일종의 원칙으로만 삼고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밖의 모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지 않은 채 단지 형제들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그것을 배워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듯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몸의 생명을 알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당신의 장막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을 아는 것은 베델만이 아니라 아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원문에서 무덕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집, 곧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는 무더기, 곧 황태의 무더기입니다. 황태의 무더기는 옛 창조를 가리킵니다. 아이가 대표하는 것은 바로 옛 창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려면 반드시 황태의 무더기와 등을 맞대야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육체의 생명이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동쪽이 아이일 때 당신의 서쪽이 베델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동쪽이 아이가 아니라면 당신의 서쪽은 베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곳은 육체의 생명과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황태의 무더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님을 알 때 당신은 비로소 자연히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섞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옛 창조의 생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창조가 처리받을 때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 창조의 생명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완전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 무더기는 황폐의 무더기에 불과할 뿐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옛 창조가 심판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옛 창조는 여전히 그의 자랑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여전히 좋다고 느낍니다. 설령 그가 매일 입으로 자신은 약하고 부패했다고 말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그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타락한 것을 타락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합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고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임을 보도록 하나님의 의해 이끌려질 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육체가 처리되지 않고 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단지 원칙이 아니라 더욱 하나의 생명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